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40절입니다. 구약 성경 233쪽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40절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시보레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으므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다 하니 그때에 시보레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보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시보레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시보레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돌아가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는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선다.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곤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론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멘.
민수기는 이스라엘 자손이 머물렀던 장소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시내산에서 인구조사와 제도를 정비한 내용을 기록한 1장에서 9장, 이어서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땅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10장에서 21장, 끝으로 모압 평지에서의 사건을 기록한 22장에서 36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모압 평지에서의 첫 번째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과 다른 선명한 특징이 보입니다. 이전까지 민수기에서는 그 중심에 등장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습니다. 물론 이후로도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을 중심으로 이야기는 전개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22장부터 24장까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과 이방 땅을 중심, 이방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기자는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동편의 모압 평지에 도착하자마자 그 시선을 곧장 이스라엘로부터 돌려 잠시 동안 모압 왕과 이방 술사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 사기가 오를 대로 오른 이스라엘 자손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기록하지 않으시고 그 중간에 이방인들의 이야기를 세 장에 걸쳐 기록하게 하신 것인지, 또 발락과 발람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고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모압 평지 기착과 모압 왕 발락에 대한 내용입니다. 5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발락의 1차, 2차 발람을 초청하는 내용입니다. 21절부터 40절까지는 말하는 나귀와 발락과 발람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의 모압 평지 기착과 모압 왕 발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더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었더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순종과 불순종을 중심으로 광야에서 온갖 일을 겪은 후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모압 평지는 본래 롯의 아들 모압의 후손들이 살던 요단 동편의 넓은 평지 전체를 의미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 위치를 요단과 여리고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리고라는 이름을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등장하는 여리고는 성경에서 여리고란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지난 40년간 불순종으로 인해 가나안 정복이 연기되었던 이스라엘 민족. 이런 민족에게 가나안의 첫 관문이었던 여리고 성, 그 맞은편에 진을 쳤다는 것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벅찬 감동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더구나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이긴 후에 모압 평지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을 겁니다. 그들은 단숨에 약속의 땅을 향해 요단을 건너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압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교훈하셨습니다. 신명기 2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압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를 알지 못했던 모압 왕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이방세계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발락입니다. 발락이란 이름의 뜻은 헛된, 공허한입니다. 이것은 그의 행위에 따른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모압은 요단 동편에 진친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해 두려움과 번민에 사로잡혔습니다. 두려움, 번민, 무거운 내적 상태를 표현하는 용어를 반복해서 기록했는데 이것은 그들의 그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얼마나 컸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같이 반응한 이유를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이 근거리에 있었던 주변국들로부터 승승장구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1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아르논에서 야복까지 점령했다는 말은 사해와 암몬 사이의 남쪽 땅을 모두 차지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많음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민수기 26장 5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이 수치는 시딤에서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조사한 수치였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전체 인구는 최소 200만 명 이상이었을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발행한 2020 국방백서에 따르면 작년 대한민국 상비병력 규모가 육해 공군을 다 포함해서 55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미국은 107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200만 명이 한자리에 몰려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특히 병기가 크게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 국방력과 직결됐습니다. 따라서 요단 동편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모,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충분히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4절입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발락은 미디안 장로들을 불러 비유를 통해 자신의 속타는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셋째 아내인 그드라의 후손들로 시내반도와 아카바만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고대 세계의 다양한 정보와 지혜를 다른 민족보다 손쉽게 접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드디어 십볼의 아들 발락의 신분이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십볼의 아들 발락을 소개하면서 그의 상황과 상태를 이야기하고는 말미에 가서야 그의 신분을 밝히는 이유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수아와 사사기에는 동일한 발락의 내용을 담과 같은 형태로 기록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9절입니다.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5절입니다.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에스라 등 다른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형태로 기록되었음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가 처음부터 모압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상황과 상태를 밝힌 후에 그의 신분을 말미에 기록한 것은 왕이었던 그의 신분이 이어질 내용에서 그 자체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고와도 같습니다. 발락이 모압의 왕이었을 때 출애굽하여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왕은 누구였는지 한번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닌 이스라엘 자손들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민수기의 기자는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의 왕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으로 자연스레 그의 상대가 되는 이스라엘 자손의 왕이 누구였는지를 상기시키고 앞으로 모압 왕과 이스라엘 자손의 왕의 대결이 될 것을 넌지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협적인 존재로 속단한 발락은 미디안 장로들과의 만남 후에 즉각적인 액션을 취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발락의 1, 2차에 걸친 발람을 초청한 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 내가 알미라. 이방 세계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발람이었습니다. 발람은 그 이름의 뜻은 백성이 아니다, 백성을 삼키다입니다. 그가 살고 있는 강가 부돌은 메소포타미아의 중심축이 되는 유브라테스 강 유역으로 무역이 매우 흥한 곳이었습니다. 동시에 온갖 우상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모압에서 부돌까지는 직선 거리로 약 650km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약 400km인 점을 감안하면 모압에서 부돌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면을 다 덮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왕이 대외적으로 가장 먼저 취하는 행동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이들에게 사신을 보내 호의를 베풀고 이것을 통해 그들의 의도와 목적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군사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변국들에 사신을 보내 신속히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 중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고 원거리에 있는 발람을 불러오는 일에 목을 맸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그 백성을 저주하기만 하면 그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우리에게 낯익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니라. 창세기 12장 3절 상반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가 한 말은 얼핏 보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두 문장은 결정적으로 주체가, 주어가 달랐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실제로 복을 주실 수도, 그 복을 약속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제 아무리 발락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고 있다 한다 한들 발람에게는 결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눈앞에 진을 친 민족의 의도를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웃 나라들을 찾지도 않고 오직 이방 술사 발람에게만 목을 메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과 번민에 미혹되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는가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번민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1m 남짓의 웅덩이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작은 장애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번민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1m 너비의 웅덩이는 그의 심장을 요동치게 하고 다리를 후들거리게 하여 끝내 주저앉아버리게 만듭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늘 이러한 틈을 파고듭니다. 누구든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과 번민에 사로잡히는 순간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섣부른 행동은 도리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작은 행동에도 주의를 기울임이 필요합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함에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발락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로 이뤄진 사신단은 복채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본문에는 짤막하게 떠나, 이르러로 기록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압에서 부돌까지는 약 직선거리로 650m 거리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운송수단이었던 말, 사람을 태운 그 말이 하루 평균 50m가량을 이동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잘 훈련된 말이라고 하면 100km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로한 장로들로 이루어진 사신단이었지만 하루도 쉬지 않고 100km를 이동했다고 계산하면 모압에서 부돌까지는 최소 6일 반이 걸렸을 것입니다. 발람은 고된 여정에 먼지를 뒤집어 쓴 그들, 복채를 들고 온 사신들로 하여금 유숙을 권면하고 그 밤에 여호와의 뜻을 묻겠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발람은 유일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고유 명사인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마치 그가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인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밤에 여호와의 뜻을 묻겠다는 말은 듣는 이로 하여금 그를 신실하게 보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단번에 입에 오르내릴 수 있게 있었던 이유는 사신들을 통해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자손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역이 흥하고 온갖 우상들이 모여드는 곳에 태어난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민족 신이 여호와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정 민족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의 민족 신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에 있음을 잘 알았기에 그는 거침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런 발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사신단이 누구인지 물었고 그는 지체 없이 대답했습니다. 나아가 그는 그들이 자신을 찾아온 목적도 가감없이 정확히 고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 밤에 자신의 뜻을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게 밝히셨습니다. 12절은 매우 중요하기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은 발람에게 두 가지 금기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사신들과 함께 가지도 말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기에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24장까지 이어질 발락과 발람 사건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 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람은 아침이 되어 사신들을 돌려보내며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전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두 가지를 금하셨는데 그는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한 가지 사실만을 전했습니다. 앞서 발락은 발람을 초청하면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6절 상반절입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발락이 발람을 초청한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의 저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간밤에 발람도 이 사실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그 사실을 가감없이 고했습니다. 11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발락이 자신을 초청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았던 발람이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금기는 쏙 빼고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금기만을 전한 것인지 그 저희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곧 사신들은 그 먼 거리를 되돌아가 발락에게 발람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이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에도 꺼리 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라. 발락은 곧장 지체 없이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냅니다. 또다시 650km의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여전히 발락이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사신을 보냈다거나 군사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변국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목매고 있다는 표현이 매우 적절하게 느껴집니다. 이전보다 더 높은 고관들로 이뤄진 사신단은 발람에게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나아오라는 발락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도 대항하여 자신에게 올 것을 촉구하는 말이었습니다. 사신단은 더불어 그에 따른 조건으로 발람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무엇이든지 말하는 것은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그의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발람은 두 번째 사신단에게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했다는 말 일절 하지 않고 발람이 첫 번째 사신단을 돌려보내며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금기를 쏙 빼놓았던 이유를 여기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를 전했던 이유가 두 번째 더 높은 고관들이 더 많이 온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궁궐에 가득한 은금을 준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는 발람의 대답은 그 자체만을 놓고 보면 굉장히 지조 있게 보입니다. 들립니다. 그러나 이를 들은 사신단은 아마 그의 강직한 말솜씨에 사로잡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그의 속내를 넌지시 보여주는 과장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한 차례 감하고 전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자신만이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끝까지 숨겼습니다. 이어진 그의 행동은 그의 진심을 의심하기에 충분합니다. 19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발람이 사신단에게 전한 직전의 말이 진심이었다면 사신단에게 유숙을 권면할 필요도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무슨 말씀을 더하는지 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두 가지 금기를 명확히 말씀하셨고 그는 이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그의 언행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현혹된 이들은 위기의 순간에도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 밤에 발람은 하나님이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는 조건부 허락을 받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선언하신 자신의 뜻을 굽혔거나 흔쾌히 허락하신 것으로 해석하기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 이전의 선언과 상충되고 이후로 이어지는 위협적인 사건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절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선언하신 자신의 뜻을 흔쾌히 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에 따라 그의 선택을 받아주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가지 말 것을 전하신 것은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발람은 재물에 눈이 어두워 권세에 눈이 어두워 모압 왕의 초청과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하나님은 더 이상 그의 생각과 의지를 막아서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곧 심판이 이어지게 될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발람의 말하는 나귀와 발락과 발람의 만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발람이 사신단에게 유숙할 장소를 제공하고 자신의 나귀를 소유하고 있고 두 명의 종을 대동할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은 그의 경제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그의 두 종이 이끄는 나귀를 탔다는 진술을 통해 부돌에서 모압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됐을지를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모압에서 강가 부돌까지 약 650km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을 타고 100km씩 이동했을 때 6일 반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부돌에서 모압까지는 말을 타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하루 걸어서 평균 40km씩을 걷는다고 계산해보면 최소 16일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발락이 발람을 만나기까지 최소 한 달여 기간이 소요되었음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발람은 이 여정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나귀를 통한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23절에서 27절입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고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발람을 태운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쥔 모습을 보고는 그를 피해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화가 난 발람은 나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주저없이 채찍을 들었습니다. 잠시 후 여호와의 사자는 두 포도원 사이 좌우에 담이 있는 좁은 길을 막아섰습니다. 나귀는 한쪽 담에 몸을 바짝 붙여 발람의 발이 담과 짓눌리도록 했습니다. 발람은 또다시 시작된 나귀의 돌발 행동에 다시금 채찍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앞으로 더 나와 이제는 좌로도 우로도 피할 수 없게 되자 나귀는 발람을 등에 태운 채로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날따라 거듭 이상 행동을 보이는 나귀에게 화가 난 발람은 지팡이를 몽둥이 삼아 나귀에게 내려치며 노한 마음을 표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발람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위기라고 느낀 순간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거듭해 대규모 사신단을 파견해 직접 모시고자 했던 이방의 이름난 술사였습니다. 그런 대단한 술사가 오늘 보이는 모습은 아이러니합니다. 미물인 나귀도 보는 여호와의 사자를 전혀 보지도 인지하지도 못했습니다. 그것도 세 번이나 말입니다. 세 번이라는 것은 최상급의 의미를 담고 있기에 그가 영적인 존재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의 상태가 조금 이전과는 다른 상태였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채찍에 이어 지팡이로 얻어맞은 나귀가 발람에게 입을 열어 항변하는 장면입니다. 이를 두고 혹자는 우화적이거나 신화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결코 나귀가 제 스스로 입을 열어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신 것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미물인 나귀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시자 나귀는 발람에게 왜 자신을 세 번이나 때린 것인지 그 이유를 묻습니다. 발람은 아직까지도 분이 덜 풀렸는지 아주 호전적으로 말했습니다. 자신의 말을 거역하기 때문이며 만약 손에 칼이 있었으면 단숨에 그것을 죽였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나귀는 발람에게 자신이 이전에도 이와 같이 행동한 적이 있었는지를 물으며 지금의 발람의 모습으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갔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의 말을 거역해 모압으로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까? 발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발람은 말을 듣지 않는 나귀를 향해 채찍을 들었습니다. 나귀가 길에서 벗어나자마자 한번, 다음에 몸을 붙여 자신의 발이 짓눌리자 또 한번, 주저앉자 지팡이를 들어 몽둥이처럼 휘둘렀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칼이 들려 있었으면 단숨에 죽였을 것이라며 분을 쏟아냈습니다. 분에 사로잡혀 평생 자신을 태우던 나귀조차 단번에 죽여버릴 생각을 하는 발람. 발람은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우회적이 아닌 직접적으로 발람에게 보여주셨습니다.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하나님은 발람에게 또 한 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의 눈을 열어 나귀 눈에만 보이던 칼을 빼든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를 본 발람은 조금 전 칼이 있었으면 베었을 것이라며 나귀에게 쏟아냈던 말에 뜨끔함을 느꼈을 겁니다. 발람은 곧장 머리를 숙여 엎드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그가 나귀로 인해 세 번이나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각인시켰습니다. 회개하면 돌아설 법도 한데 발람의 반응은 이전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34절에서 35절입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이번에도 발람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들으면 매우 적절해 보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길에 서신 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가는 것이 잘못이면 되돌아가겠습니다. 발람이 모압으로 가기 위해 나귀에 오른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로하여금 그의 나귀를 통해서 지금 세 번의 죽음의 위기를 피하게 하시고 직접 보여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애써 모르는 척하는 발람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전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0절 하반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35절 하반절입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하나님은 더 이상 재물과 권력의 유혹에 사로잡힌 발람의 악한 행보를 막지 않으십니다. 악한 길에선 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동시에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나귀도 피해가고 멈춰선 길을 재물과 권력에 미혹되어 영적 장님이 된 발람은 결코 그의 행보를 멈출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그에게 예고된 것은 오늘 나귀가 먼저 보았던 손에 칼을 쥔 여호와의 사자들의 머지않은 심판입니다. 민수기에는 그의 마지막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3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쳐 죽였더라. 그는 그의 예정된 최후는 오늘 본문에 거듭 언급된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을 멀게 한 재물과 권세는 죽음 앞에서는 연기에 불과했음에도 그는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겨우 이런 사람을 민족을 구원할 사람으로 모시고 있는 모압 왕의 발락의 모압 왕 발락의 앞날도 짙은 먹구름이 끼었다는 사실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두려움과 번민의 눈이 어두워졌기에 이와 같은 앞날을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36절에서 37절입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를 환대하기 위해 영토의 경계까지 마중을 나갔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얼마나 목매고 있는지를 또 한번 확인시켜주는 부분입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자신의 초청에 단번에 응하지 않아 서운했던 마음을 표하면서 그를 향한 자신의 진심을 전합니다. 이어진 발람의 대답은 이전과 같았습니다. 38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은 사람들에게 전부터 거듭해서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듣는 이로 하여금 말하는 이가 매우 신실하고 겸손한 사람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동시에 이면에는 듣는 이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사이에 있다는 확신을 갖게 만드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거듭해서 요청하신 말이었습니다. 20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35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하나님은 발람에게 진심으로 그와 같이 순종해 줄 걸 촉구했지만 그는 이 어휘마저도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에 남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입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럼에도 발락은 결국 사신들과 함께 모압 땅에 이르렀고 모압 왕을 만났습니다. 어쩌면 발람이 당시 이름을 날릴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만큼이나 당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의 언행 때문은 아니었을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39절에서 40절입니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리앗 후손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개역개정 성경에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는 것으로 단지 잔치 형태로만 기록했지만 원어 성경은 이것이 제사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밝힙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표어를 곱씹으면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 온 세상을 주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모압 왕과 이방 술사의 이야기로 초점을 돌리신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 범위가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 온 열방을 향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각각의 민족들은 각각의 고유한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민족의 흥망성쇠는 민족의 신, 그의 의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해마다 날이 따뜻해지면 민족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신들의 전쟁으로 간주했습니다. 즉 자신의 민족 신이 대체하고 있는 자신의 민족 신이 상대 민족의 신을 이기면 그 전쟁은 승리하는 것이고 반대면 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민족만의 신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결코 모세에게만 간섭한 것이 아니고 자신을 믿지 않던 애굽 왕 바로에게도 간섭하셨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출애굽 1세대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죽음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도 하나님의 통치 범위 아래에 있음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발락에게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모압 평지에 머물게 하여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는 분명한 뜻을 전하고 일련의 사건을 통해 순종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결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다른 민족 신들처럼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자신의 뜻한 바를 이루려고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따금씩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는 분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입술로는 전지전능하다 하지만 실상은 교회 안에서라는 수식을 나지막하게 붙여 이해하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은 분명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것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시간을 주셨고 말씀을 계시해 주셨음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을 친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그 자체로 묵직한 메시지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과 번민, 재물과 권력에 사로잡힌 삶이 아닌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려움과 번민에 사로잡힌 인물로 등장한 발락은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작금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에 힘을 쓰는 등 정작 해야 할 일은 외면한 채 제 의식의 흐름대로 지레 짐작하면서 제 뜻대로 되기만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짧지 않은 시간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그는 왕이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끝까지 자신의 왕좌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일에 급급했습니다. 또 재물과 권력의 욕망에 사로잡힌 인물로 등장한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확인했음에도 사신으로 온 장로들과 고관들을 기만했습니다. 거치로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라며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겠다고는 하지만 그의 실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가치를 높이고 그의 이름을 내기 위한 처세로만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돌이키시고자 미물인 나귀로 말하게 하시고 그의 눈을 밝혀 칼을 빼든 여호와의 사자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의 자유의지는 사망을 향한 질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40절 가운데 딱 한 절,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한편에 진을 친 이스라엘 자손만이 곧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의 등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올 한해 우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삶,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오늘 저희 삶의 중심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함께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말씀에 붙들린 주님의 사람이 보이기보다는 두려움과 번민에 사로잡힌 발락과 죄물과 권력의 욕망에 사로잡힌 발람에게서 저의 자화상을 보는 것만 같아 씁쓸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과 같이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진을 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시대의 또 한 사람의 발락과 발람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는 발락과 발람과 같은 어리석은 저희를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진치게 하신 가정, 사회, 학교, 그리고 교회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심할 때 발락에게 이르신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말씀은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를 보고 들려지게 될 겁니다. 12절을 제가 읽고 마칩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이다. 이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이라.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진을 친 이스라엘 자손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모압 왕 발락과 술사 발람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결코 믿는 이들에게 국한되지 않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향한다는 사실을 되새겨 봅니다. 발락과 발람이 두려움과 번민, 재물과 권력에 사로잡혔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다면 속히 이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하루를 말씀에만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진치게 하신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제가 되어 온 세상으로 하여금 저희들로 복받은 사람임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